영광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생소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인간의 영광과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믿는 이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무슨 피상적인 어떤 스테이트먼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념,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관념, 사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실로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거기 깃들여 있다는 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런 부정하는 결론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깃들였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닌 모르는 자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서 드러나 보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까 말했던, 언급했던 그 구절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구절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참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돼서 어두워졌느냐는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모순.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아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알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치도 않냐고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결말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고 합니다. 자기 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자기가 일평생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연구한 결과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떠해요? 우준하게 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됐다. 우준하게 됐다. 바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이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진정 하나님의 신성이 능력이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썩어질 사람과 군수와 버러지 형성의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그 영광을 우상 숭배로 바꿔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경배의 대상이 바꿔치게 됐습니다.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상이 상징하는 게 뭔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그 우상 아이돌 월십. 아이돌 월십이 우상 숭배가요 그 당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모든 어텐션, 모든 사랑, 헌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범했던 죄는 구약에서 자기 아들까지 바칩니다. 몰렉 신에게. 몰렉시는 어떤 신이냐면 자기 아들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도 자기의 귀한 아들을, 맏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가 인신제사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이 정도 헌신을 요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우상숭배는 가장 최고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우상숭배가 뜻하는 게 또 뭐냐면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Useless things. 의미 없고. Worthless things. 가치 없는 거. 아무런 가치.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허탄한 것에 모든 걸 집중하고 모든 걸 거기다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렸죠? 왜 경배의 대상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성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또한 요한 로마서에 쓰고 있는 바울이 쓰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러한 삶,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디 그 시대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구약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에 국한된 내용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에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오늘날 지금 시대에 이런 허탄한 것을 경배하며 참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버린 이 시대에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 우리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다 공통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면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진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가? 우리들 스스로 자문자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21절,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정 안다라면 어떻게 고백이 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가 아니라 감사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야.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밝혔다.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밝혀진 것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아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지혜롭다는 그런 교만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만물에 깃들인 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보고 아름답구나 이 정도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주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현재로만 얘기합니다. 과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동사를 쓰세요. 예수님한테는 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도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어요. 항상 지금 시제입니다. 인간은 시제에 국한된 존재입니다. 그 시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제,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자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할 때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스스로 계시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생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그냥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냥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God create the heaven and earth.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막연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나를 소유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니 그의 주권, 만물의 근원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계가 지어졌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다.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늘에 비쳐 리플렉트하고 있다. 반사하고 있다. 그곳에서 보이고 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의 깃들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보고 알고 믿는 자는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세상 만물 가운데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냐 하면은 인간의 존재, 현존하는 인간의 현 주소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가 보는 게 뭘까요? 그가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서 언급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언급할 때 그는 그냥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늘과 주의 달과 주의 별들을 내가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대자연 앞에서, 우주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대자연, 뭐 국립공원이나 멋있는 대자연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과 달을 볼 때 뭘 고백하세요? 아, 대자연이, 국립공원이 참 멋있다, 장관이다. 그것만 보십니까?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만을 여러분 본다면, 그것만 본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대자연을 응시하는 자의 태도는 아니죠. 그건 무신론적인 태도를 가지고도 대자연을 보는 자들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자연, 우주, 만물, 하늘과 별, 우주를 볼 때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들을 고백합니까? 그냥 아, 우주, 뭐 스카이, 헤븐, 별, 달과 별들 내가 봅니다. 아, 멋있다, 경이롭다, 감탄하고 그 정도만 끝납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하늘을, 우주를, 달과 별들을, 이런 것들을 지으실 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손가락. 여러분, 손가락은 한, 탁. 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게 아주 힘들게 창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손가락이라는 것이 뭘 상징하냐면요, 주의 권능, 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고 그냥 말만 하셨는데 그냥 빛이 생긴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기가 뭐 어떤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아, 이걸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 것은 무에서 유를 가능케 하는 그분의 능력, 신성, 여러분 이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볼 때 뭘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우주가 넓으냐? 그 안에 혹시 UFO 같은 존재는, 또 다른 어떤 행성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존재들은, 생명체는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만드신 거예요. 이 태양계 같은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은 거의 접근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런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도 주의 손가락으로 아주 쉽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광대한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피조세계,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When I consider your heaven,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 which you have set in place. 이런 광대한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내가 볼 때,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세요?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우리는 우주 만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아까 이 세상 만물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신성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이 세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피조물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해야 돼요. 그 피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광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 사람이 인자라는 말을 좀 히브리어로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그냥 한국말에서 되어진 사람이라는 말하고 조금 다른데 이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에노시라는 말이 있는데 먼저 사람은 약하다, 알타 이런 내용, 이런 말입니다. 뜻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것이 동사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약하다, 연약함, 무각성, 무가치성, 무의미성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자도 같은 뜻의 동의입니다. 이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벤 아담. 벤과 아담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적인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흙, 먼지, 땅이라는 뜻의 명사에서 이 아담아에서 이런 뜻의 명사 아담아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사람은 흙에서 취하여 만들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것이 인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자는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인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무의미한 무가치한 존재가 인간이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쓰러지고 잘 파괴되고 그릇과 같이 질그릇같이 파괴되기 쉬운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무가치한 존재, 그런 이 무가치한 존재를 여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해 주셨대요. 그리고 이런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아무런 가치 없는 인자 같은 연약한 우리를 무엇이 간대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무가치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광대하신 지극히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교육은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람들을 논할 때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가치와 포텐셜, 가능성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더 디벨롭 시켜줘요. 발전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교육입니다. 근데 성경이 보는 관점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관점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향한 관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다를 고백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 이사야가 성전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망할 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베드로도 나는 죄인이오. 죄인이옵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때 고백했던 것이 주여 저는 죄인이니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무가치성,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무가치하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가치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무가치합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무가치하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자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보는 자만이 나의 무가치성,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가치한 존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를 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런 무가치한 존재를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저를 생각하신다. 이 무가치한 자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세요. 반면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고 돌보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생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기억하다, 마음에 둔다, remember, 마음에 둔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마음에 둔다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우리를 믿는 자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겠습니까?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을 우리는 얼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관심의 대상을 두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신다, 돌보고 계신다, 케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돌보신다는 말을 개역성경 예전 성경에는 권고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고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더 바른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권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권면하신다, 찾아오신다, 방문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친히 방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권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뭐 돌본다, 보살피다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이 권고하신다,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권고하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권면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권고하셨던 자의 삶이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야. 근데 진정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의지나 그의 열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열정이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후사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해볼까 해서 하갈과 결혼해서 낳고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후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보이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시는 것, 방문하시는 것이 권고하심이에요. 권고하심. 그 권고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를 보살피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끔 하시는 것이 권고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라는 인물이 룻기에 보면 아무런 소망 없이 삽니다. 천염합니다. 왜?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도 죽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hopeless한 situation에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권고하심을 듣고 그때 그가 움직이고 시작합니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권고하심을 듣고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보살피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을 그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사람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돌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신 백성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요 자신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권고하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방문해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긍휼을 얻을 자가 되게 하셨나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와서 누가 우리를 방문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찾아옴으로 되어진 일일까요? 누구의 방문으로 이런 돌보심, 이런 구원의,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돌보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권고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요 이것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권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 이러한 권고, 돌보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했다, 그래서 구속을 완성시켰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구속적 은총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관심의 대상으로 삼가주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긍휼을 받은 자만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요 또 그렇게 그 은혜로 긍휼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 위치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또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개정판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사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옛날 개정판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다 같은 측면입니다. 하나님하고는 근접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심지어는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재적인 위치예요. 영적인 존재에 있어서 그렇게 천사나 하나님과는 미치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뛰어남을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만물의 영장으로서 6절에 보면 다스리고 그 발에 두고 만물을 그 발에 두고 들짐승이며 모든 우양과 들짐승 이런 것들을 바다에 어적 해로 다니는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다스림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의미가 되면 이것이 교만하겠죠. 천서와 조금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말도 영적인 의미예요.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천사보다 사실 조금 못합니다. 그렇지만 천사보다 못하지만 천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동물 중에서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며 하나님과 사귀고 펠로십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창조 피조 세계에서 다른 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 고귀한 존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영광과 존귀로 씌웠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그런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또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노릇 할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또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피조물에 대해서 왕노릇 하는 것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이런 성도들의 지위를 흠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호와 존귀로 관을 씌워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호와 존귀로 관을 씌워준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노를 하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그런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게 뭘까요? 다시 그분이 주신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면류관을 예수님께 던져드립니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은 자로서 그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원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 관대, 내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보살피시나이까 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실존적 의미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한 은총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